오늘 본문을 여러 곳을 읽었지만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상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언제 옷을 입습니까?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옷의 최종 목적이에요. 몸만 보호하는 게 아니지요.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옷입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로 끌려간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었든 거기 가면 다 수의를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복을 입어요. 의사는 흰 가운을 입어요. 그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벗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벗을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입을 옷은 입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소위 명사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식인종, 아프리카의 사람을 잡아먹는 인종이 아직도 있는데 그 식인종에게 선교사로 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인종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텐트를 빠져나올 때 자기 텐트 앞에다가 성경구절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흑인종에게 가서 식인종에게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라는 이 말씀을 또 읽고 나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어거스틴이 좋아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12절은 그의 과거를 말하고 있다면 14절은 그의 현재를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가 어떻게 옷을 해서 입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영적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야 우리가 복장을 하고 의사는 의사로, 교수는 교수로, 군인은 군인으로 자기 제복을 입어야 나가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잠에서 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한 활동을 그치고 잠시 쉬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한 이 잠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좋은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도 난 졸려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느니라. 잠자는 동안에 아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내가 무슨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잠자는 동안에도 병이 낫고 잠자는 동안에도 사업이 잘 풀려가고 잠자는 동안에도 나라가 편안해지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다. 누구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깨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죠.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졸며 준비치 못한 5처녀라고 했어요. 졸면서 기름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졸다가. 그래서 준비 못한 그 사람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거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면 큰일 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원수 마귀는 졸질 않고 잠들질 않고 계속해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든 사이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육신은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깨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냉전 시대에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일을 하던 맥나마라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분이 우리가 잠든 시간에 세계의 3분의 2가 우리를 해하려고 깨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동안에 세계의 3분의 2가 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오늘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둘러싸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라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두고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형수가 재판관에게 언도를 받았어요. 너는 사형 그랬단 말이에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호명이 옵니다. 이 암흑에 나와라. 교도관이 소리치면 사형수가 그 감방에서 교도관까지 가는 거리가 불과 뭐 몇 발짝인데 그게 몇 시간을 갈 만큼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왜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 걸음이 그렇게 느리댑니다. 사형 언도를 받기 싫어서 거기서 죽기 전에 자기가 숨이라도 한 번 더 쉬고 싶어서 그렇게 느린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빈궁해진다. 그게 내가 두렵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역시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워라.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적 잠에서 깨어라.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증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가 뱀이 창에 가서 잠들어 버렸지요. 오늘 사명을 잊고 무감각해진 많은 신자들이 뱀이 창에서 졸고 있는 잠들어 버려 있는 신자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요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들어 버리고 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졸 때가 아니고 잠들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든 제자들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마침내 그들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게으름, 부주의, 무관심, 귀찮은 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여전히 정한 시간, 어떤 그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한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을 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사실은 구원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죽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을 때 보시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임종을 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이 하늘 날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이 만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가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가장 용을 다 써서 온몸에 있는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생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현재성과 그리고 예수 재림 시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지금이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완성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재림 시에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혹 내가 실족해서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부모로부터 무엇을 크게 상속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상속자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상속자가 바로 우리 나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우리 장로회 신학교가 여기서 시작한 학교가 아니지요. 평양에서 있었던 학교예요. 평양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사 학생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자기 옷을 다 접어서 정확하게 해서 발밑창에 놓고 위쪽을 덮어서 발 위다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벽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밤중에 혹 아침에 낮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옷이 어딨나 왔다 갔다 하던 주님 못 맞을까 봐 그렇게 정확하게 삶을 규모 있게 살았다는 그런 일화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두움의 일을 벗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여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여섯 가지. 그것이 뭔가? 첫째는 무질서한 방탕한 생활. 방탕한 옷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자제력을 상실한 술 취한 생활. 술을 먹으면 술이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말 못하잖아요. 걸음도 술이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려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언행, 책임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용감해져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란, 이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데라고 읽는데 코이데라는 말은 침대라는 말이에요. 육체적 욕망, 쾌락이라고 부르는 부도덕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이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호색,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는 금수와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의 옷을 벗어야 한다. 다섯째로 쟁투, 특권의식을 갖고 나는 항상 공로가 많은 사람이니까 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 교만으로 논쟁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 쟁투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해서 죽였어요. 시기하다 죽인 거예요. 자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해서 시기해서 살인까지 나온 겁니다. 이 같은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런 어둠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걸 빨리 벗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받아야 할까? 창세기 3장을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슨 소가죽, 말가죽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칭의 교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양이 죽든가 무슨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을 벗겨서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죽으면 피가 흐릅니다. 여기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칭의의 진리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은 구원사에서 아주 중요한 성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여기에 원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이 15절에 나와 있고 21절은 구원사의 중요한 구절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전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마침내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3장 7절에서 창세기에서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옷이 필요한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벌거벗었다는 사실과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육체적 필요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이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죽여가면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장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지어서 자기가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죄를 짓고 벌거벗은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으로는 수치를 가리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질 않아요.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옷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죄가 가리워진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노를 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선행이 인간 편에서 볼 때 혹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의 죄가 가리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선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그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다. 선한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구제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혹 여행하다가 이슬람 나라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터키 같은 나라에 가면 차가 가다가 신호등에 서면 볼 때 같이 거짓대들이 덤벼들어요. 돈 좀 달라고. Give me, give me. 원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말을 한 달러만 달라고 하질 않아요. 네가 적선을 하면, 선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적선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죄가 가리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급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없는 사람은 심판날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졸업식 많이 하셨죠? 졸업식 때 다른 사람은 우등상도 타고 개근상도 타는데 나는 아무 상장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선악 간의 심판을 하시어서 상을 주실 터인데 내가 상을 못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덮어지질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우리가 범한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덮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덮으실 수 있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죽여서 아담의 죄와 그리고 하와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 집 앞에 문설주에다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유대인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발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속죄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내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은 민족의 죄가 아니에요.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셨다.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얼굴을 알겠어요? 이름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칭의를 우리가 받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라는 말은 가죽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고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은 교회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이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말이 중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헬라어로 우시야,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어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다, 본체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아니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분사형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상이 없어요. 그건 영어나 우리 한국말에 있는 시상이고, 헬라어는 연속성, 라이니어, 일의 연속성을 말하는 동사가 있고 정지된 동작이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사형은 라이니어 동사에, 현재형과 같이 일이 계속되는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이후에 그 본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완전 동일한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시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라는 말이 뭐지요? 온유라는 말은 타인,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마음. 내 유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 그랬죠. 빌립보서 보면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 비워라는 말을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고 읽어요. 케노시스 디얼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육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비웠다. 영어로 하면 empty했단 말이에요. 물에 컵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물을 다 쏟아부었다. 비웠다. empty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겸손한 거예요. 그걸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 봐십시오. 명함 내밀면서 하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너 인간 정말 되먹지 않았군. 그 말 한마디 하면 금방 뿔이 나서 덤벼들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empty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내 멍에를 메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은 내게 오라, 배우라, 쉬라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소나 말처럼 복종해라. 희생의 마음을 갖고 이래라.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고 읽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 영어로 렉시콘을 찾아보면 to appear, 무엇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밥을 먹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밥을 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how 그리고 왜 목적이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옷 입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게 배우라.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Learn of me.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이 배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참 신앙 인격자가 되고 바른 신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잠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벗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고 참 크리스천으로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배우는데 온유와 겸손, 복종과 희생,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어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